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 2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에 복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1차 선교 여행 여정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 것 놀라운 간증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28절 제자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선교 보고의 시간, 훈훈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3.1교회는 선교 기간입니다. 국내 선교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해외 선교, 대만 선교, 일본 선교가 마쳤습니다. 무사히 복귀했고 이제 계속해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이제 출발할 선교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밤 늦게 일본 선교를 마무리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선교대원들을 17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계속해서 글과 또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또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카카오톡 방에 올라옵니다. 선교 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서로서로 아직 좀 서먹서먹하고 낯설어서 팀장의 공지들만 가끔씩 올라오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몇몇 작은 답글들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나니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나눔이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예,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어제는 제가 운전하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운전하고 내려서 전화를 확인을 했더니 99통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 그 함께 선교 갔던 그 단톡방에 99개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은혜의 위력이구나 느꼈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이야기에 꽃을 피우다 보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은 것입니다. 선교하는 동안 감사의 제목이 많았는데 그 선교 대원들의 귀한 간증들과 은혜 나눔을 들어보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나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리도 불편했고 몸도 피곤했고 먹는 것도 몸에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왜 은혜가 넘칠까? 왜 감사가 넘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두 사도가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고 또 깊이 있게 오랜 시간 그 나눔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다 보니 그리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 것을 보고하다 보니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직접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 복음 전파에 선교의 명령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생생한 체험을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의 사명 동참하는 것,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 일을 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 헌신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눈앞에 주님이 생생히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자 헌신의 현장, 순종의 자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복과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여전히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하는 그 삶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참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늘 가득 찼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를 끌어내쳤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니까 그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지만 이때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 자 위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니까 이 무리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즉 놀라운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니 이 사람들이 바울 바나바 일행을 신으로 여기고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정도로 이들을 추앙했습니다. 환호하고 박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우리에게 경배할 필요 없다라고 말렸던 순간이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들이 갈대처럼 마음이 또 바뀌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호한다고 말하면서 추앙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집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내내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충격, 수많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20절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옮겼다가 다시 한 번 더 21절 보시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은 우리 선교지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과 다른 도시죠. 다시 가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자신이 돌로 맞았던 사실 때문에 믿음이 혹시나 떨어질까 봐 다시 그 복음을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아니스테미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용됐던 그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능동형으로 나와 있는 표현 같지만 은밀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바울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고난의 순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이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서 연약한 제자들을 믿음으로 경고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면제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만, 평안함만 빌어주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비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편 23편 1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만사형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해를 당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히 체험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아예 지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물시험, 불시험에서 아예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두렵고 떨리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아예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오늘 우리 본문처럼 돌에 맞는 그 시련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을 일으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가 생생히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극명하게 운명이 갈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함께 나가거나 할 때 항상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항상 입버릇처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옆에서 들었을 때 아, 그냥 이분의 기도의 습관인가 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그게 마치 말버릇처럼 늘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고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시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요.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부하가 저 멀리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으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좌천시키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뭇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핍박의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